인사이드 NK라는 단체를 설립하시고 미국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 우선 이 단체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주시죠.
작년 2월에 남한에서 마음에 맞는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그 의미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남한이나 또 전 세계 네티즌들한테 이제 북한의 실상을 뭐 편집이나 뭐 버태거나 떼거나 그런 거 없이 전혀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들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생방송으로 그 남한으로 탈출한 북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이제 네티즌한테 이제 들려주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뭐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네. 그들의 생활 모습을 촬영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 9월 그 10월에 그 워싱턴 DC 정부에 연주 신청을 했고
네.
바로 라이센스를 받았고 올해 11월에 연방 세무국에서 이 NGO로서 이거 활동할 수 있는 그 세무국 면제 신청을 받았거든요.
지난달에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인사이드 NK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더 크게
예.
이제 활동에 들어가는데 이 목적은 북한이 아무튼 뭐 북한이 무너지든 북한이 개방되든 하면 이제 평양에다가 이제 TV 방송국을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만약 인사이드 NK가 가능하다면은 정말 북한 사람들이 예전에 까지도 몰랐었고 지금까지도 몰랐었던 여러 가지 있는 사실 그대로의 방송을 네.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이죠.
아, 좀 더 그러니까 북한 사람 입장에서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싶다.
그렇죠. TV 방송국 설립을 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미국의 본부를 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뭐 한국 에서도 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인 경우에는 이제 뭐 정치 상황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미국에다가 이제 NGO를 설립을 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도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감을 많이 해주고
예.
또 여러 가지 저 뭐 정치나 또 국회나 또 여러 시민사회들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관심이나 액션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고 물론 방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 제작은 뭐 한국에서도 하고 뭐 유럽에서도 네.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이 제작된 방송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고 물론 북한에도 이제 이 모든 우리가 만든 모든 방송 프로그램들을 이제 들어보내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 북한 전문 국제 방송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지금은 뭐 인터넷을 활용 우리가 네. 뭐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네. 이제 TV 방송국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죠.
네. 그 최근에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달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도 만나셨는데 부시 대통령 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나요?
사실 그 대화 내용들은 비공개거든요. 사실 네. 많은 뭐 언론 기자분들이 이거 알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그게 원래 그 대통령 부시 대통령님 쪽에서도 이제 이 대화 내용들은 이제 비공개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부시 대통령이 뭐 퇴임하고 몇 년이 지났었지만은 아직도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뭐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뭐 해결하는데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 좀 모색하고 있는 걸 굉장히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뭐 부시 대통령 말고도 최근에 특히 눈길이 가는 게 그 미국의 명문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 등 여러 대학들을 또 방문해서 또 증언도 하고 또 강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가 가장 인상적이던가요?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갔을 때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수화 통역사들이 왔었던 거예요. 그
수화 통역이요.
예예 예. 예, 예. 예. 그 말 못 이렇게 못 듣고 못 듣는 사람들,
그렇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화 통역사가
예, 청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네네. 이제 그 수화 통역사를 보고 굉장히 감명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통역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 수화 통역사의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참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건 전혀 불가능한 거겠죠. 내가 봤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근데
예.
미국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네.
예,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이 인권 문제라는 거는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딱 인권 북한 인권 문제 하게 되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만 미국에서는 인권 문제 하게 되면은 장애인 뭐 비장애인 뭐 정치인 국회의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인권이라는 오직 네. 이 두 글자의 의미만 가지고
예.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의 그 북한 인권에 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활발하죠. 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단체나 어떤 정부나 그런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활발하게도 이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또 이런 세미나 같은 것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정말 네. 학생으로서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아. 네. 그러니까 정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아, 인권 그렇죠. 그 자체를 보면서
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여기 뭐 큰 기대라기보다 아무튼 이제 크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얘네들이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미국을 대표할 뭐 정치인이 될 거고 누구는 또 무슨 정부의 어떤 뭐 관리가 될 거고
그렇죠.
뭐 그런
기업 대표가 될 거고
이런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이 문제를 운운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의 이제 미래라는 게
예.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신동엽 씨는 14호 개천관리소 출신입니다만 마침 그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인권단체죠. 이 단체가 15호 요덕과 16호 화성관리소를 올해 촬영한 위성사진을 지난 5일에 공개했습니다. 16호는 관리소 면적이 평양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데 이런 그 소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사실 북한에서는 충분히 뭐 정치 검증서 늘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건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이 MST가 이제 여러 가지 작년에도 그 14호 수용소나 15호 수용소 뭐 이런 것을 이제
공개를 했었죠.
예, 공개를 네. 해가지고 저도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뭐 북한 독재정권에서는 뭔들을 못 하겠습니까? 그냥 뭐 지금 최근에 뭐 김정은 여러 가지 뉴스들 굉장히 복잡한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기의 그런 안정적인 그런 독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가 했던 것처럼 예,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김일성 때는 아주 자기의 그런 1인 독재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여러 주권들 가차 없이 이제
예.
예, 뭐
숙청하고
연안파요, 뭐 러시아파요 해가지고 다 숙청해가지고 예. 자기의 무슨 유일 사상 뭐 아무튼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예.
제가 이제 한국 가서 보기에는 김정일 때는 최소한 김정일 때는 그렇게 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군부의 비율을 맞추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율을 맞추면서 했는데 김정은은 아주 자기가 혼자서 예, 해먹으려는가 봐요. 뉴스 보니까 뭐 장성태기도 뭐 이렇게
예.
제끼고 뭐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죠. 이런 사회가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는 얼마 전에도 정치범 수용소는 반공화국 모략소동의 연장선이다 이러면서 수용소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직접 14호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네, 사실 북한이 그런 얘기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우리 민족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북한의 그런 보던 내용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 인민이 중심이 된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산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독재 정권이라는 거는 거짓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네.
예,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렇게 국제사회 앞에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렇게 그런 얘기 한다는 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어요.
예.
뭐 화나는 건 뭐 둘째치고라도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좀 예, 황당하거든요. 정말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예. 이제 끝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내년 3월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여러 권고안도 이제 내놓을 텐데 가장 큰 관심사가 역시 정치범 수용소 관련 사안입니다. 과거에 나비필레 유엔인권 최고 대표도 만나셨고 또 커비 위원장도 만나셨는데 유엔과 또 국제사회에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신지요?
네, 사실 이 문제를 국제연합기구가 유엔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게 되면 유엔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괜히 덧만 쓰면서 유엔이 큰 국제기구가 존재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는데 조그만 나라의 그런 인권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유엔이 정말로 자기 유엔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려면은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이제 유엔이 자기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